청취자님, 세상을 완전히 뒤바꾼 거대한 종교적 움직임의 기원이 사실은 유명 밴드의 뼈아픈 해체나 수천 마리 달팽이가 뿜어내는 지독한 악취, 그리고 또 현대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무속적인 엑소시즘과 얽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와, 그렇게 들으니까 진짜 스펙타클한데요. 보통 사람들은 고대의 위대한 성인들이나 역사적인 선교 여정을 떠올릴 때 아무런 갈등도 없고 세속적인 문제와는 완벽하게 동떨어진 되게 성스러운 그림만 그리곤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심층 탐구를 위해서 크레이그 키너 박사님의 사도행전 15장과 16장 분석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먼지 쌓인 옛날 텍스트를 읽고 넘어가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을 봐야죠.
네네. 초기 기독교 운동이 어떻게 대륙을 횡단하면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파고들었는지, 그 치열했던 역사적 그리고 전략적 영적인 충돌의 핵심만을 청취자님을 위해 빠르고 깊이 있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방금 제가 밴드 해체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아, 네.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시죠?
맞습니다. 초기 기독교 최고의 리더 두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의 합류 문제를 두고 아주 대판 싸우고 갈라섭니다.
사실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이 충돌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딱 알 수 있어요. 단순히 뭐 의견이 맞지 않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서로 불같이 화를 내며 부딪힌 거죠.
헉, 진짜 불같이 화를 냈다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성경이 이 위대한 영웅들의 결함을 전혀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그리스 서사시에서 아킬레스와 아가멤논이 맹렬하게 다투는 장면을 가감없이 묘사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 영웅의 흠집을 굳이 포장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고대 이스라엘 문학 역시 리더들의 인간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오류를 있는 그대로 드러냈어요.
와, 이걸 요즘 상황에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거네요. 세상을 혁신하겠다며 모인 유망한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자들이 비전 차이로 멱살 잡고 싸우다가 결국 회사를 쪼갠 거나 다름없잖아요.
네, 비유가 아주 정확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바울과 신라팀?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팀이라는 두 개 엄청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분열 자체는 참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 결과로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범위와 루트가 완전히 두 배로 확장되었으니까요.
전화위복이네요, 진짜.
네네. 그런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길을 떠나기 직전에 아주 골치 아픈 문제를 하나 해결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라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의 기록과 교차 검증해 보면 핵심 안건은 이거였어요.
네, 그 이방인 할례 문제 말이죠?
맞아요.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유대인의 율법, 그중에서도 특히 할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가였죠. 바울의 치열한 변론 끝에 결론은 그럴 필요가 없다로 났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인 디도에게 절대 할례를 갖게 할 수 없다고 구원을 위해 그런 조건은 필요 없다면서 진짜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네, 그랬죠. 엄청나게 강경하게 나갔죠.
그런데 직후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자기 팀에 합류시킬 때는 어떻게 하죠? 자기가 직접 디모데한테 할례를 시켜버려요. 아니, 어제는 절대 안 된다고 책상을 엎어놓고 오늘은 자기 팀원한테 메스를 들이댄 거잖아요. 이거 완전 내로남불이나 위선 아닌가요?
하하,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겉으로만 보면 완벽한 모순이니까요. 바울이 원칙을 깼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의 전략적 천재성을 엿볼 수 있어요.
전략적 천재성이요? 어떻게 그게 전략이 되죠?
디도와 디모데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랐거든요.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구원의 본질과 선교를 위한 상황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해요.
아, 상황화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디도의 경우 사람들은 할례를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선이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디도는 교리적 방어선이었기 때문에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군요. 그럼 디모데는 왜 달랐던 건가요?
디모데는 이미 예수를 믿는 신자였기 때문에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그의 출신 성분이었어요.
출신이요? 아,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죠.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이방인이었거든요. 1세기 유대인 사회에서 이런 배경을 가진 청년의 신분은 굉장히 모호하고 애매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항상 새로운 도시에 가면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아, 늘 회당을 베이스 캠프로 삼았죠.
그렇죠. 그런데 할례받지 않은 이른바 반쪽짜리 유대인 청년을 데리고 회당에 당당히 나타난다. 이건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대화의 문을 자기 손으로 쾅 닫아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아,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받은 할례는 율법을 억지로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문화적인 장벽을 스스로 허무는 아주 뼈아픈 타협이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타인을 향한 문을 열기 위해 스스로 기꺼이 불편함과 고통을 감수한 엄청난 희생이었던 거죠.
그렇게 치열한 논쟁과 타협 끝에 팀을 싹 재정비하고 야심차게 출발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정이 완전히 꼬이더라고요. 아시아 속주로 가려고 하니까 성령이 막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계획대로 풀리지가 않죠.
그래서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니까 거기서도 또 막힙니다. 결국 그들이 이리저리 떠밀리듯 도착한 곳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잖아요.
드로아, 라틴어로는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라고 불리는 곳이죠. 네, 청취자님도 잘 아시는 고대 트로이 전쟁의 무대인 바로 그 트로이 근처입니다.
아, 그 유명한 목마의 트로이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당시의 지리적 그리고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세기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대륙을 가르는 기준은 철저하게 유럽 중심적이었습니다.
로마가 중심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랬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들에게 트로이 전쟁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기원전 1100년대경에 유럽에 속한 그리스가 바다를 건너 아시아를 무력으로 침공하고 짓밟은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었죠. 알렉산더 대왕조차 아시아를 정복하러 넘어갈 때 자기를 제2의 아킬레스라고 칭했을 정도니까요.
와,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역사적 역전이 일어나는 거네요.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 마케도니아, 즉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부르는 환상을 보잖아요.
네,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이죠.
수백 년 전 트로이 전쟁 때는 유럽이 무기와 군대를 이끌고 아시아를 피비린내나게 정복하러 갔는데 지금은 정확히 그 반대 상황이잖아요. 아시아에서 시작된 신앙이 평화와 구원의 메시지를 들고 거꾸로 유럽을 침공하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와, 바로 그 맥락을 짚어내는 게 이 대목의 핵심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의 눈에 기독교나 유대교는 철저하게 서아시아의 종교, 즉 동양의 기이한 신앙에 불과했거든요.
완전 변방의 종교 취급을 받았겠네요.
맞아요. 유럽이 그동안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아시아를 지배해왔다면 이제는 그 아시아 변방의 평화로운 신앙이 거꾸로 로마 제국의 핵심부인 유럽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아주 극적인 전환점인 거죠.
정말 영화 같은 전개네요.
네, 그들은 환상을 본 지 이틀 만에 순풍을 타고 바다를 건너요. 사모트라케를 거쳐 네아폴리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유럽의 도시인 빌립보에 딱 발을 내디딥니다.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이것은 로마의 은퇴한 군인들이 모여 사는 아주 자부심 넘치는 식민지였죠. 이 시민들은 평생 이탈리아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어도 명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면서요?
네, 엄청난 특권이었죠. 세금 혜택도 있었고요.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한 게 바로 이 빌립보 사람들의 엄청난 프라이드를 딱 겨냥한 거였군요.
맞습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들의 가장 강력한 정체성을 영적인 개념으로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죠. 당신들의 진짜 소속은 로마가 아니라 하늘이다, 이렇게요.
진짜 멋진 일침이네요. 그런데 그들이 유럽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사람들을 보면 꽤 충격적입니다. 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진출한 이 위대한 선교팀이 마주한 첫 번째 인물들은 권력자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회당의 랍비도 아니었어요.
네, 강가에 모여있던 여성들이었죠.
맞아요. 그들은 빌립보에서 겐제스테스 강가로 나가서 한 무리의 여성들을 만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왜 회당이 아니라 강가였을까요?
그게 유대교 규례 때문인데요. 회당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인 남성 10명, 즉 미니안이 꼭 필요한데 빌립보에는 그 최소 인원조차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 남성이 그만큼 적었다는 뜻이죠.
아하, 10명도 안 돼서 회당이 없었군요.
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의 행동입니다. 바울은 아주 엄격한 바리새인 출신이었잖아요.
율법하면 또 바리새인이죠.
그렇죠. 바리새파 규정에는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최대 거리가 2000규빗, 약 1km 남짓으로 아주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 성문을 지나 강가까지 그 제한 거리를 훌쩍 넘어서 걸어갔어요.
와, 평생 뼛속까지 지켜온 종교적 율법보다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했다는 뜻이네요. 그리고 바로 그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색 옷감, 즉 보라색 염료를 파는 상인이었죠.
저는 이 보라색 염료 이야기를 읽고 너무 놀랐어요. 이게 당시 엄청난 사치품이었다면서요.
고대 세계에서 보라색은 그냥 색깔이 아니었어요. 황제나 최고위 귀족들만 누릴 수 있는 부와 권력의 절대적인 상징이었습니다. 뿔고등이라는 바다 달팽이를 수천 마리 잡아다가 지식여서 아주 극소량의 염료만 얻어냈거든요.
잠깐만요. 달팽이 수천 마리를 지식여서 섞인다고요? 와, 그럼 그 옷감이나 작업장에서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겠는데요.
어우, 상상 이상의 지독한 악취가 진동을 했을 겁니다. 생선 썩는 냄새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냄새마저 기꺼이 참아냈어요. 왜냐하면 그 악취가 곧 내가 이만큼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를 증명하는 냄새였으니까요.
냄새가 곧 플렉스였네요, 진짜.
맞아요. 루디아는 바로 이 초고가 사치품을 취급하는 비즈니스 우먼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그녀가 과거에 노예였다가 해방된 후에 성공해서 자기 가문을 이끄는 가주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상당한 재력가였을 게 분명해요. 자, 여기서 청취자님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재력가라도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고대 로마 사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외지 남성 일행이 부유한 독신 여성 혹은 과부의 집에 단체로 들어가서 숙식을 해결한다. 이거 당시 바울을 공격하려는 적대자들에게 완벽한 스캔들거리 아닙니까? 최악의 과십거리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요?
당시의 사회적 기준으로는 대단히 위험하고 파격적인 행동이 맞습니다. 오해받기 딱 좋죠. 하지만 당시 숙박업소들의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선택지가 아예 없었어요.
여관이 그렇게 별로였나요?
고대의 여관은 지금의 호텔 같은 곳이 절대 아닙니다. 범죄와 부도덕의 온상이었고 매춘이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곳이었죠. 게다가 위생상태는 끔찍했습니다. 2세기 기독교 문헌인 요한행전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여관방에 들어갔다가 빈대가 너무 득실거려서 경악하는 일화가 나올 정도니까요.
아, 그 유명한 빈대전설.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빈대들이 줄지어 문 밖으로 나갔다가 아침에 요한이 떠날 때 다시 줄지어 방으로 들어왔다는 그 황당하고도 재밌는 이야기요?
네, 바로 그 일화죠. 그만큼 고대의 여관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기에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예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환대와 공간 제공은 그들의 생존과 사역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었군요.
게다가 당시 로마의 보수주의자들은 전통적인 로마 여성들이 유대교나 기독교 같은 수상한 동양 종교에 빠져드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역사가 조세푸스의 기록을 봐도 그런 비판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세상의 평판이 깎이거나 스캔들이 날 위험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복음을 위해 그 견고한 사회적, 문화적 경계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군요. 가장 소외되었던 여성의 집에서 그것도 대륙을 건너온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유럽 최초의 교회를 시작했다니 정말 낭만적이면서도 혁명적이네요.
맞습니다. 루디아의 이야기가 복음이 새로운 지역에 스며들며 만들어낸 긍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보여준다면요.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이 기존의 착취적인 경제 구조와 영적인 어둠을 어떻게 파괴해버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아,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야기군요.
네, 바로 그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점치는 귀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번 분석 자료를 보니까 더 정확하게는 파이톤의 영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파이톤이라면 뱀 모양의 괴물 아닌가요?
맞습니다. 파이톤의 영이라는 건 그리스 신화의 델포이 아폴로 신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아주 무서운 개념이에요. 고대 세계에서 델포이의 신탁은 가장 권위에 있고 두려운 영적 현상이었습니다.
델포이 신탁 유명하죠.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이 이 델포이 신탁의 애매모호한 예언을 잘못 해석했다가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라를 통째로 잃은 일화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죠. 바로 그 강력한 이방의 영에 사로잡힌 소녀가 등장한 겁니다.
근데 저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 여종이 바울 일행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만 외치잖아요. 사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최고의 홍구팀 조카를 해준 거 아닌가요? 바울은 왜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굳이 귀신을 쫓아낸 거죠?
그게 바로 당시 이방 문화권의 맥락을 읽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지극히 높으신 신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를 뜻하는 거였죠?
다신교 사회에서 그건 곧 올림푸스의 최고신인 제우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제우스의 사자라고 오해할 여지가 너무 컸던 거죠.
아, 이상한 이단으로 빠질 뻔했네요.
게다가 빛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어둠의 영의 증언을 빌려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참다 못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소녀에게서 쫓아냅니다.
소녀 개인에게는 억압에서 풀려난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해방이겠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대형사고가 터진 거네요. 왜냐하면 그 여종을 이용해서 저멀쳐가지고 돈을 쓸어 담던 주인들의 수입원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으니까요.
네, 경제적으로 완전 파탄이 난 거죠.
결국 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 분노한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고발하고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흠씬 매를 맞게 되잖아요.
여기서 영적 세계의 충돌이 어떻게 물리적인 현실 세계의 경제 구조와 부딪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청취자님, 아마 이 대목에서 우리 모두 이런 질문을 떠올릴 겁니다. 서구의 합리주의나 계몽주의 교육을 받고 자란 현대의 우리는 사실 이런 귀신 들림이나 엑소시즘 이야기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딱 들잖아요.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네네. 아, 고대인들이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정신질환이나 뇌전증을 앓는 소녀를 보고 그냥 미신적으로 해석한 거구나 하고 되게 쉽게 깎아내리려고 하죠. 저만 해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바로 현대 서구적 세계관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크레이그 키너 박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인류학적 통찰을 제시해요. 놀랍게도 전 세계 74%의 문화권, 즉 대다수의 인류는 이 빙이라는 현상을 일상적인 실제 경험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와, 74%나요. 엄청난 비율이네요.
그렇죠. 현대 인류학자들조차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이 영적인 빙의 현상 자체를 서구의 잣대로 무조건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은 인류학계에서 거의 지구 평면설을 믿는 것과 같은 오만한 태도라고 강하게 지적합니다.
74%의 문화권에서 경험하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그저 뇌의 화학작용 정도로만 치부해버리는 우리 현대인들이야말로 전 세계적인 기준에서는 철저하게 소수자이자 되게 예외적인 시각을 가진 집단이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선교 인류학자인 폴 히버트가 서구 사회의 이런 한계를 날카롭게 꼬집었어요. 서구 세계는 계몽주의라는 시대를 거치면서 이성과 과학이라는 훌륭한 도구를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죠.
어떤 실수죠?
이른바 목욕물과 함께 애기까지 내다버리는 짓을 한 겁니다. 인간과 창조주 사이의 중간 영역, 즉 천사나 악마, 초자연들인 영적 차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세계관 지도에서 아예 지워버린 거예요.
아, 분석 자료에 소개된 실제 사례들을 보니까 진짜 등골이 오싹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유명한 인류학자 이디스 터너는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열린 전통 치유의식을 관찰하다가 환자의 등에서 어떤 끈적거리는 영적인 덩어리가 빠져나가는 걸 자기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고 증언했잖아요.
네, 학자의 생생한 증언이죠.
그 아프리카의 요람, 무갈이라는 퇴마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마치 뱀처럼 물리적인 법칙을 무시하고 벽을 타고 천장으로 막 올라가는 걸 봤다고 하고요. 저는 가장 충격적인 게 미국 정신과 의사 데이비드 반겔더의 일화였어요.
아, 그 십자가 사건이요?
네네. 귀신 들린 소녀를 상담하고 있는데 방 벽에 걸려있던 십자가가 뚝 떨어지더니 그 쇠로 된 십자가가 불도 없는데 그냥 스르륵 녹아내렸다는 겁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단순한 심리상태나 뇌질환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수많은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들 역시 현대 신경학이나 심리학적 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극단적인 영적 현상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거네요?
네.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건들을 단순히 고대인들의 무지와 신화나 상징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바울 일행이 마주했던 이 영적인 충돌은 2000년 전의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오늘날의 글로벌 사회에서도 아주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묵직한 현실이니까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사도행전 15장과 16장의 심층탐구가 어떠셨나요? 이 텍스트는 그저 고상하고 평화로운 종교적 위인전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비전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며 핏대를 세웠던 리더들의 생생한 갈등이 있었고, 복음 전파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해 다른 유대인들의 눈초리를 견디며 기꺼이 편견과 타협해야 했던 뼈아픈 고뇌가 있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리더십의 현장이었죠.
네. 또 지독한 달팽이 냄새가 진동하는 보라색 염료와 빈대가 들끓는 여관으로 상징되는 끈적끈적한 실물경제의 현장이었고요. 현대의 인류학자들마저 당혹스럽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 세계가 현실의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파괴적인 현장이기도 했죠.
초기 기독교가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관통하며 세상을 뒤집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 두 가지 현실을 모두 똑바로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당시의 척박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경계를 허울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적응력이네요.
그러나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 앞에서는 단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맞서 싸우고 축출해냈죠. 눈에 보이는 현실의 복잡함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 그 어느 하나도 회피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청취자님이 세상을 이해하는 시야가 한층 더 깊고 넓어지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며 마무리를 싣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네요.
우리는 합리성과 과학이라는 세련된 안경을 쓰고 세상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굳게 자부하잖아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우리 시대만의 보이지 않는 계몽주의적 편견이나 문화적 눈가림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중요한 진실들을 낡은 미신이라며 더러운 목욕물과 함께 창밖으로 내다버린 것은 아닐까요? 청취자님 스스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